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보, 잘 갔다 오세요. 그래 여보, 들어가요. 갔다 올게. 잘 있어요. 그렇게 나갔던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유 여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아유 어서 들어와. 뭐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무슨 일인데 뭐 어디 다쳤어? 왜 그래? 말을 못해. 말을 해봐. 쓸 걸 가져오라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 천사가 나타났어? 그래서 아기를 가질 거라고? 아우 세상에. 그런데 못 믿겠다 그랬다고 이 양반아. 아기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한다고? 아이고. 여러분, 엘리사벳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남편 사가랴가 돌아왔는데, 갈 때는 멀쩡하게 잘 갔던 남편이 말을 못하는 상태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말을 못하니 글을 썼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엘리사벳은 남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굉장히 두려우면서도 어떤 일이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까 떨리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천사가 전해준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늙은 여인의 몸, 자기에게서 아이가 잉태된 겁니다. 임신을 한 거예요. 엘리사벳은 천사가 전해준 말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엘리사벳은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24절 말씀이요. 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돼 다섯 달 동안 어떻게 지냈다고요? 숨어 지냈다. 숨어 지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임신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왜 숨어 지냈을까요? 늙은 나이에 임신한 것이 민망하고 부끄러웠어 그랬을까요? 25절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25절 말씀. 주님께서 나를 너그러이 돌보아 주셔서 아이를 주심으로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 2000년 전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 여인에게 부끄러움이 되어 있던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아이를 갖게 되므로 오히려 부끄러움이 없어진, 당당해진 여인.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를 위해 위로해주고 기도해줬던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서 잔치라도 벌려야 되는, 아기가 생겼어요 이렇게 잔치를 벌려야 될 엘리사벳이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5개월 동안이나 사람들과의 만남을 일체 가지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지금 자기 부부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예사롭지 않은 일, 천사가 나타나고 남편의 말문이 막히게 되고 늙은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되고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행할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놀라운 예언을 들으면서 지금 자기 가정에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매우 신중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엘리사벳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태중에 있는 이 아이를 낳게 되고 기르게 되었을 때 이 아이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정에 보냄을 받은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인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무거운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숨는 거예요. 왜 숨어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알고 지금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두문불출하면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엘리사벳은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부딪혀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는 즐겁게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박장대소하고 웃고,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한 겁니까? 그런 좋은 만남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주일날도 여러분이 교회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식당에서, 교회 앞에 로비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어머머머머 집사님 반가워요, 권사님, 장로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 너무 하나님의 은혜다.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반가운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반가우시지 않아요?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운데,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모든 관계를 잠시 물러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신과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고 무언가 하실 일이 있어서 지금 나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실 때, 그때만큼은 아무리 만남이 즐겁고 사람들이 좋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어도 물러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약속을 줄이고 만남을 절제하고 입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마음을 열어야 할 때가 살다 보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사람들이 떠드는 시장 한복판에서, 아주 분주한 식당에서 여러분이 전화가 오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사업상의 전화, 지금 이걸 받지 않으면 안 되는 해외 전화, 아주 중요한 전화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서둘러서 조용한 곳으로 달려가서 주변이 조용한 곳에 가서 전화를, 여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옛날 사람이라고, 여보세요, 그 전화를 받을 거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가 지금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에 얽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조용하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통로를 스스로 차단하고 지금 하나님에게만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사무실 앞에 이런 팻말을 걸어놓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말씀 준비 중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마음을 느끼고 그를 준비할 때, 여러분 제가 막 분주하게 그러면 되겠어요? 말씀 묵상하다가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까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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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답을 하고 아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데 뭐라 그러셨지? 그럴 수 없죠.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네 시간이고 전화도 완전히 멀리했고 전화가 와도 받을 수 없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벳은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물러날 때와 만날 때를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계속 있었지만 새벽 미명 물러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연락을 안 해요. 저 혼자만 혼자 놀기에 진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TV를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그렇게 다섯 달을 보내고 여섯째 달을 맞이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은 다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또 다른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그 여인은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한 처녀 마리아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첫 번째 인사는 이런 것입니다.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천사의 인사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은혜를 받은 당신은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좋은 천사의 인사를 옆 사람에게 잠깐 합시다. 잠깐 이렇게 해주세요.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은혜들, 당신은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당신은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방금 천사가 한 인사를 그대로 건넨 여러분은 방금 천사가 되신 것. 천사의 인사를 갑자기 받은 마리아는 놀라게 되죠. 그런데 가브리엘은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이렇게 은혜를 말합니다. 30절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인류 구원자를 양육할 사람, 메시아를 낳고 기를 사람, 그녀가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이스라엘의 여인들 중에서, 수많은 세계 인구들 가운데서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높은 교육을 받은 여인도 아닌 이 여인이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선택받은 이유를 천사는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게 이유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다니엘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은 자여. 너무 좋은, 너무 좋은 호칭이에요.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60년 동안 180여 개의 나라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라디오와 TV로 설교한 것까지 들었던 사람을 추정해보니까 22억 명이 넘는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복음적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자서전 첫 부분은 1992년 4월 북한을 방문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김일성 주석을 만나는 내용으로 자서전이 시작된다는 것. 실제로 1992년 4월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아무도 가지 못했던 북한에 가서 고조되어 있는 정치적 위기를 풀기 위해서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김일성 주석에게 기도해 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미국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의 독재자든지 민주적인 지도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자서전 서문에 목사님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다. 그렇게 그 자서전 서문에 쓰여져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 작은 동네에서 자라난 평범한 소년,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20세기에 들어서 너무나 많은 나라와 최고의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을 세우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그 뜻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큰 지도자들을 여러 분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자신을 이 자리에 세워서 사용하시는지를 모르겠다는 것.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자서전 서문에서 하나님께 가면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Why me? 왜 접니까? 저보다 더 뛰어나고 저보다 더 탁월하고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봐도 많은데 왜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왜 저입니까? 이게 그가 천국에 가면 첫 번째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었어? 안 믿는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서?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더 탁월해서?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당신들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격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사랑은 이유가 사라지면 감격도 사라지요. 이유가 없는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이한 사랑,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이 목회자로 사용하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속은 밴댕이 소갈딱지 같고 아는 것도 없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집에 가면 벽에 못은 아내가 받고 농은 아내가 옮기고 바퀴벌레가 나타나도 아내가 잡는 이 놀라운, 뭘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것 자체가 감격이죠. 감격. 야, 참 놀랍다. 여러분이 놀라움을 보고 싶으면 예배가 끝난 후에 가서 거울을 보시면 됩니다. 놀라운 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나. 신기한 일. 그것을 은혜라는 말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마리아를 찾아오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하신 말이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천사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영원한 그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31절부터 33절까지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 중의 왕이 되셔서 모든 열방과 만국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것을 천사는 이미 예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들은 소식은 사가랴가 들은 소식과는 달랐어요. 사가랴가 들은 소식은 이미 선례가 있었어요.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아기를 가졌던 일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있었고 앞에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들었던 소식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초유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34절에서 마리아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은 불신의 말이 아니라 남녀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어떻게 아기가 생기는가에 대한 궁금함에서 나오는 물음이었어요. 가브리엘 천사 역시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35절입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생명이 당신에게 잉태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때에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 천사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떠나갑니다. 37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담대하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면 상식에 어떻게든 끼어 맞추려고 애를 써요. 상식의 틀은 요만한데 이 어마어마한 성경 말씀을 상식의 틀에 끼어 맞춰보려 그래요. 과학적인 원리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 그래요. 어떤 아주 우리나라에 대단한 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학식은 높은데 마음의 병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의처증이에요. 부인을 자꾸 의심을 하고 부인이 너무 힘들다가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가라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가니까 이 남편이 너 교회 가서 어떤 놈 만나고냐? 그래가지고는 부인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주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병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 아내를 못 믿어서 맨날 옆자리에 와서 누가 이 아내한테 이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근데 이 사람이 과학자잖아요. 굉장히 높은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항상 나갈 때 냉소적으로 목사님한테 한마디씩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헛소리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이성에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무리를 걷는다. 이게 물리적인 법칙으로 말이 되냐? 이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웃기고 있네. 성이 가만히 있는데 왜 무너져? 에? 뭐? 풍랑을 뭐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해? 야, 이거 완전 뻥이구나, 이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 보지도 못한 사람이 봐? 야, 이걸 믿어? 자기도 앉아있지만,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매주 나갈 때마다, 아따, 헛소리 잘 듣고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자꾸 눈물을 닦더라는 거야. 목사님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싸웠나? 왜 자꾸 울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근데 그날은 나가면서 목사님이 이러더래요. 목사님 이상해요. 머리로는 자꾸 부정이 되는데 가슴이 이미 진리가 들어와 버렸어요. 가슴이 자꾸 믿어져요. 막 이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과학자 모임에 가가지고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만 친구들이 네가 요새 좀 이상하더니만 맛이 갔구나. 야 그런 비과학적인 거를 너 같은 학자가 그걸 믿겠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막 이러니까 자기가 바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와서 목사님에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파충류와 양서류 중에는 암수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단성생식이라고 자기만으로 이렇게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 있는데 이거 마리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여러분 마리아 그런 거 아니에요. 단성생식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그거를 막 어떻게든 과학의 지식을 갖고 있어서 입증을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든 그것을 풀어보려고 온갖 것을 동원해보지만 여러분 성경은 상식이나 과학이나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진리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 위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믿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여기 얼마나 많은 박사님들이 계세요. 여기 얼마나 많은 석사분들이 계세요. 석사는 스데반입니다. 돌에 맞아서 돌아가신.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학사도 계시고 우리가 요즘 얼마나 지식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이 성경에 조금만 복음서를 읽으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안 믿는 친구에 가서 이야기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막 냄새 나는 채로 나왔다? 너 갔구나, 갔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석사학위를 공부하고 수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2000년 전 목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천사가 전하는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 고백 참 귀한 고백이에요. 2024년 새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뽑았어.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 목사님, 아유, 올해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받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작년에는 영 아니었어요. 아, 생각만 해도 그 말씀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형통하고 막 축복이 있는 그런 말씀을 받으면 막 아멘이 되고 막 올해는 뭔가 막 열릴 것 같다. 막 그러면 거기는 여러분 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 주여! 희생과 인내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오면 하, 올해는 영 아니다. 막. 여러분, 말씀이란 그런 것이 아니죠. 내게 이득이 되느냐, 내게 유리하냐, 내게 지금 좋은 것이냐를 따지는 내 중심적인 말씀의 수용은 오직 나의 축복을 주는 말씀만 내게는 좋은 말씀이고, 결단과 희생과 헌신과 인내를 요구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꽉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 고백이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약혼한 상태입니다. 약혼자와의 모든 어떤 관계도 없이 처녀로서 임신이 되면 그 시대에 마리아가 겪어야 될 그 고초와 앞으로 그에게 달려올 삶의 역경과 고난은 그냥 불을 보듯 뻔한데 마리아는 그 상황에서도 뭐라 그러느냐?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쫓겨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내가 어려움을 겪고 고초를 겪고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모진 역경을 겪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주의 종이니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천사와의 대화가 끝나자 마리아는 즉시 일어나서 엘리사벳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엘리사벳, 그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두 여인이 만나는데 이 만남이 아주 기가 막히게 오늘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 계세요? 저는 마리아입니다. 제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샬롬 전하는 순간 여러분, 마리아의 인사를 들은 엘리사벳이 사람들과 떨어져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이 6개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있는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입에서 말하게 돼요. 42절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니, 초음파 진단기도 없는데 어떻게 마리아를 보자마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중에 아이가 있고 이 아이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그리고 이미 그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육신으로는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없는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성령의 역사를 보면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지금 나와 우리 가족들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잘 알고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있는 사람과, 많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못 느끼고 전혀 못 보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는데,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다 보니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영 사이에 성령께서 이어주시는 영적인 교통이 있어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된 것을 엘리사벳의 입으로 예언하고 있어, 말하고 있어.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엘리사벳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 진짜 어찌 된 일인가? 아니,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여자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장차 내가 주님이라 부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주님의 어머니가 지금 내게 나오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일을 엘리사벳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 했고 이 일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지고 이랬구나,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찬양을 하다가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너무나 힘든 문제가 풀어지고, 전혀 깨달을 수 없었던 어떤 중요한 아킬레스건의 삶의 문제가 딱 풀려지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영적으로 자각하게 될 때 엄청난 희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이해가 없이는 절대로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는 고백을 엘리사벳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복되다고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지금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루어진다. 믿은 그 여자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건강한 것도 복이고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도 복이 될 수 있지요. 사람들의 좋은 친구들이 있고 만남의 복도 복이 되지요. 많은 복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니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믿음, 그 순수한 믿음이 엄청나게 복된 거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도의 교제잖아요. 사실 사도신경, 오늘도 3부에 사도신경 고백하셨지만 성도의 교제와 라고 하는 게 사도신경이 나와요.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그 코이노니아가 단순히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영화 보고 그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교제,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예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듯 영적인 영혼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날 때에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감동케 하셔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교통될 때에 그 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너무나 부끄럽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는 게, 그리고 그것을 또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5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의 만남보다도 몇 시간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교제한 것이 훨씬 더 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영적인 깊이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놀라운 소통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는요 진짜 너무너무 잘 맞아서 싸우는 적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무 좋은 거.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인 부부는 더 들어가셔. 그게 뭐냐, 성령의 은혜가 아내와 남편에게 있어서 여보, 지난번에 우리 그거 기도할 때 이런 감동이 있었잖아. 그렇지, 당신이 그때 그 이야기 했었지. 이거 봐, 이거 지금 오늘 이루어진 거 봐. 얼마나 나 소름이 다 돋아. 정말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이야. 우리 기도했던 거 지금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정말 영적인 대화가 될 때 아내와 남편은 막 하늘을 비상하는 거예요. 같이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 봐, 이 말씀. 이 기가 막히잖아, 이 말씀. 내가 그냥 읽었거든. 그런데 이거 묵상하니까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 여보, 여보, 여보. 와, 당신은 정말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냐. 어떻게 거기서 이런 말씀을, 정말 너무너무 좋다. 와, 이런 은혜가 있어야지. 이번 달 카드 왜 이렇게 썼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뭐 여러분이 뭐 이렇게 가면 뭐 영적인 교제는 고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여러분,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녀들 관계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마 지난번에 그때 그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거, 이번에 직장에서 그거 이루어졌잖아요. 아,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리고 제가요 또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영적인 이야기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걸 이야기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막 이러면 자녀와 부모 사이가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일어나면, 영적인 힘이 만날 때마다 여러분 대화가 영적으로 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에너지가 상승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에너지가 올라가. 근데 만나면 뭐 그 따로 사냐, 왜 그러냐, 이런 자식이, 계속이 떨어지는 거.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세 가지. 첫째, 사람들로부터 물러나 숨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불리하고 힘들어도 주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배우자와 가족들과 성도 간에 좋은 인격적인 교제를 넘어서는 영적인 교제, 성도의 영적인 교제, 성령 안에서의 영적 교통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흥왕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나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연출된 이미지, 적당한 예의, 부담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선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내와 남편 사이에 영적 교통이 일어나게 하소서. 자녀와 부모가 성령 안에서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